역대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매일 묵상을 하고 또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이렇게 쭉 준비를 해나가면서 생각한 게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읽고 오신다고 믿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좀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일 묵상이 사실 좀 벅차고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간상 참 어렵다. 그렇더라도 주말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길지 않으니까 그 한 주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그래도 좀 읽고 또 이렇게 좀 familiar해지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주일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도 빠르고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화려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우리 11장까지 오면 상황이 많이 바뀐 걸 벌써 볼 수 있습니다. 9장을 끝으로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뭐 길어야 40년이죠. 솔로몬의 다스리는 연수가 40년인데 위대한 세대가 맞습니다. Great generation. 그러나 위대한 세대도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죠. 저는 이제 요새 많은 목회자들하고 이제 이민교회 교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제 1세대 이민자들이 미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1세대가 은퇴 연령들이 되셔서 이제 한 제너레이션이 좀 지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불과 다음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제가 뭐 40년 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무척 다르다. 예.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들하고 물론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민교회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위대한 세대,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 많은 희생을 치러서 큰 일을 했던 그런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대도 지나간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고백할 것은 뭐냐면은 남는 것은 사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세대를 키운다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한 세대가 가면 그분들은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남는다. 이게 역사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앞선 세대건 뒷선 세대건 간에 결국 보이지 않는 이 인비저블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주적 교회 안에서 결국 우린 다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은 죽고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호보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뭐 당연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여로보암을 잠깐 얘기를 합시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은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솔로몬 왕 시대에 등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역대기에는 그의 과오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결국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고 저들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의 주위에 가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보면은 솔로몬을 감히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도리어 찾아와서 그를 흠모하고 그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지 감히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로보암은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여로보암을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자, 근데 솔로몬은 이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사이에 어디가 있었냐면은 솔로몬의 눈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이집트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슬그머니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이제 좀 우리가 놀랄 건 뭐냐면 뭐 놀랄 수도 있고 놀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세대 교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 있잖아요. 아주 그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토록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함께 이 르호보암 왕을 시험하는 이제 그러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 여러분 묵상하신 10장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뭐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릴 때 그 기간이 참 길었는데 참 우리가 사실 버거웠다. 버거웠다. 이유는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성전만 진 게 아니거든요. 더 긴 시간을 들여서 궁궐을 지었죠. 거기에다가 수많은 그 도시들을 또 이렇게 새로 건축했죠. 뭐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때는 참 돈도 많고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사실상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뭔지 몰라도 한계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으로 인하여 우리가 노동의 한계도 느꼈고 아마도 세금도 꽤 많이 때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멍에를 좀 줄여준다면 당신이 우리의 멍에를 좀 벗을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에 이제 르호보암이 판단을 미스한 거예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아니 아버지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할아버지 다윗 시대까지 하면은 80년 동안 이 나라가 정말 적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견고하게 섰는데 감히 누가 이 위대한 나라를 이제 넘겨받은 나에게 과연 누가 뭐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견고함에 대해서 좀 너무 과신을 한 거예요. 믿었어요. 거기다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겠다. 뭐 워낙 대단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이 솔로몬보다 내가 조금도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아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그 말 자체가 좀 한심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좀 우습죠. 근데 이 왕이 이 정도 이 언어에 이 좀 따뜻함이 없고 언어에 좀 이렇게 고급짐이 없으면 좀 사실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내 아버지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뒤에 있다는 걸 망각한 거죠. 여로보암과 함께 이 열 지파 되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 이 떠났다는 말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게 없는 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되어 있는데 이 열두 지파라는 이제 각 지파의 그 살고 있는 지역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아큐파이하고 있는 이 각 지파 사람들의 그 일종의 족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장로들이 세워지고 각 지파별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 열두 지파가 화합을 해서 일종의 같이 마음을 합쳐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그게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져서 보낸 시간이 6~7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지파들을 합쳐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좀 달랐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 미국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또 새삼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주마다 뭐 이렇게 법이 다르냐. 그러니까 이 대선을 치르면 연방정부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말 보니까 저도 미국을 보면서 또 새롭게 배우는데 정말 주마다 이 선거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뭐냐? 미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다. 그러니까 이 여러 스테이트들이 유나이트돼서 아메리카를 이뤘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 열두 지파가 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룬 건데 결국 이 중에 열 지파가 어떻게 한 거냐면 담을 쌓은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고소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경계를 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북쪽 사람들입니다. 북쪽.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다 가버리고 결국은 두 지파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자 11장으로 한번 가서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남아있는 지파는 두 지파밖에 안 됩니다.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참 신기하게도 같이 남았습니다. 이 두 지파 외에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전쟁을 해서라도 남북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상황을 좀 면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이렇게 갈르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요.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 이제 와 있는 겁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한 목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영구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역대하를 쓴 그 저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럼 유지되느냐 했을 때 열지파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게 되고요. 보면 알지만 열지파는 정말 곁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남왕국보다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두 지파,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는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유지되어 나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이유 때문에 역대기에는 북왕국에 대한 기록은 이제 안 나옵니다. 결국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기록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을 봐도 참 이런 나눠짐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이루어진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고 결국은 열 지파들이 북왕국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조차도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은 열왕기상에 더 잘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도 이 말이 10장 1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면서 그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막습니다. 결국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모든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순간들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린 좀 안목이 짧으니까요. 짧은 안목에서 봤을 땐 굉장한 비극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결국은 남왕국의 어떤 경건을 보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교도들을 떼어내는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아주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빨리 전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언어를 나눴던 것처럼 결국은 바운더리를 만들므로 하여금 이 죄의 억제 효과가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통일이나 우리가 참 잘 되는 건 너무 좋습니다만은 최악은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죄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좀 생긴다. 자,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1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저는 13절에서 17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이제 두 축으로 해가지고 북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왕국은 우리가 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열왕기상하에는 크게 기록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조금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의 이스라엘 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냐면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열지파도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남왕국으로 1년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순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의 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때에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게 내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참 그 이 정치가들 중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정치가들이 그럽니다만은 종교를 꼭 이용합니다. 이게 종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한단 말이죠. 자, 열왕기상의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는 본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금송아지가 나타났고 그 금송아지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홀드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단 베델에 하나 두고 북단 단에 하나 두고 이래가지고 그 두 곳을 정해서 거기에 가서 순례하도록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겁니다. 아, 이걸 보면은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제 무식한 게 위험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게 더 위험하다. 예. 아예 모르면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어떻게 이런 한심한 짓을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에 완전히 위배되는 너무너무 심각한 이 배교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신명기를 전혀 모르는 이 지도자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게 되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참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꾀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숙이 고민해봐야 돼, 이 문제를. 여러분, 특별히 정치와 종교의 문제를 잘 고민해봐야 돼요. 오늘 미국이나 또는 한국에서도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는 그런 정치를 하는 목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참 좋은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 것은 행정자를 뽑는 겁니다. 행정가. 미국에는 왕이 없습니다. 미국에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행정할 사람을 뽑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행정을 할 만큼의 권력을 쥐어주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종교를 씌워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목적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신앙의 어떤 객관성을 지킨다는 것이 참 뭔가가 중요하고요.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누가 여로보암의 이러한 일을 반대했겠습니까? 누가? 당연히 율법을 아는 레위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뭐 여로보암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뭐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파이어 시켜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벌어진 일이 신앙의 순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금송아지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기 위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는 자들이 생겼다.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말은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라기보다는 이것은 르호보암을 지금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결국 그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귀한 것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결단도 작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섬긴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몰아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도피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레위인들의 분깃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들은 저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왔어야만 하고요. 레위인이 이주하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왔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 역대기에 있어서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가 나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지속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이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자기의 삶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나눴지만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기 시대 사람들의 경험인 거죠. 자기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은 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좀 이상하게도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대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3년 동안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3년 만인가? 왜 3년 뿐인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어떤 보복까지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3년 뿐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참 목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이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참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 3년이냐라는 답은 르호보암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나라의 많은 부분을 잃었지만 여전히 르호보암과 함께 하시고 르호보암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줬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됐다 생각하니까 벌어지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살만하다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지 않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3년이란 기간이 르호보암의 이 first 5-year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 다스림의 연수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이 경건함으로 예루살렘을 찾아 내려왔다면 그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르호보암의 이 초기 5년 안에 이미 끝장이 나버린 겁니다. 사실상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르호보암이 참된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역대기에는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다윗 왕과 솔로몬을 실수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굉장히 미화해서 그들을 띄워놓죠. 이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은 르호보암 시대로 갔을 때부터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애굽의 침공을 받아서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빠지잖아요. 이 순간에. 저는 이제 역사적인 일종의 이제 데이자부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관이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한참 후에 벌어질 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의 일종의 프리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합니다. 나중에 보면 회개를 안 하죠. 이 앞부분에는 이 앞부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겸비하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으시죠. 그대로 두시죠. 그러나 이미 이 시삭 이 애굽의 이 바로를 통하여서 결국은 솔로몬이 쌓았던 수많은 영광의 심볼들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금 방패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금으로 방패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왕이 자기 궁궐에서부터 성전까지 이렇게 오갈 때마다 이 금 방패를 특별히 꺼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의하게 만들었어요. 이 금 방패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결국 르호보암은 어떡하죠? 예. 노스로 브론즈로 방패를 만들어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합니다. 뭐 노스를 아무리 반들반들 닦아도 황금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오늘 14절, 그러니까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과 11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비슷한 표현이죠. 사실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동일한 표현인데 르호보암의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인 것이고요. 반면에 목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요 그 좀 더 찾아봤어요. 이 내용이 도대체 원어에는 이 말이 어떻게 써 있나 그랬더니 이게 두 가지의 다른 액션이에요. 예, 하나는 드린다라는 액션이고요. 하나는 찾는다라는 액션이에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요. 마음을 드린다예요. 마음을 드린다. 마음을 굳게 한다가 아니고요. 굳게 한다는 뭔지 몰라도 내가 결심하고 이런 거잖아. 그게 아니라 마음을 드린다. 근데 이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비운다예요. 비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드린다. 이게 뭐냐면 정말 싱글 마인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마음이 갈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온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Whole heart. 갈라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세컨 액션은 뭐냐면 두 번째 액션은 하나님을 찾는다야. Search, seek.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온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나세요? 혹시라도 저와 함께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간다고 해야 되겠죠. 10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96페이지. 위에 페이지 넘버를 보시면서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이 나옵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유명한 13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70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뎠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척박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도시를 세웁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그들이 뭘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역대기에서 만났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 하지 않았던 것.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일. 반면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려고 하는 그 경건함을 마음속에 불릴듯 일으키면서 다는 물론 아니지만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었던 바로 그 일. 그들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일. 이게 누굽니까? 역대기 기자들입니다. 지금 역대기 공동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거기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하여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길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역대기 저자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기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데이자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옛날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갖는 고민이 뭐냐면은,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으리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까지 지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인도할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역대기 시대에 왕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다른 역사적인 시간을 막 이렇게 같이 막 빗대놓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너무 멋진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뭐 문학적인 차원에서 멋지고요. 역사 기록 차원에서는 반면에 현실은 너무나 슬프죠. 역대기 시대에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구약 마지막 자락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 자기들의 지금 상황을 비춰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역대하를 쭉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처럼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사람들이 순례를 내려온 게 이때만은 아니에요. 이제 몇 세대 지나고 나서 아사왕 때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아사왕 때. 아사는 개혁을 일으킨 왕이거든요. 또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는 물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듯이 이제 성전의 개혁을 일으키고 명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이 다시 일어날 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순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지리라. 이 약속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아사 왕도 끝말이 좋지가 않아요. 히스기야도 끝이 좀 불투명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히스기야 시대 마지막 부분에 예고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역대기 저자들과 함께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 깨달아지는 그들의 어떤 그 아픔은 뭐냐면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이끌어갈 목자가 없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영원토록 이 킹덤을, 이 나라를 영구하게 세우겠다는 주의 말씀의 응답이 없네. 그래서 역대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보니까 참 목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의 실패를 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We need a true shepherd. 진정한 왕, 진정한 목자가 필요하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목자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생각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인간에게도 우리는 기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으로 역대기라 그랬죠. 사실은 그 연도수가. 그 다음에 역대기가 끝난 이후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마태복음이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은 바로 그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 대한 포커스가 많아요. 물론 그들의 포커스를 이방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 마태복음이 거기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디엔스의 관점은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봤어요. 34장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아주 야단치시죠. 자기만 먹는 목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애통해 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겠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 유명한 예언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과연 누구십니까? 에스겔이 쓰여졌을 때 이미 다윗 왕은 지나간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결돼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너무나 확고한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손에 들여진 양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손에서 내 양들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선포하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에스겔 34장에 예언한 참 목자의 예언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곧 아버지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참 목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요? 뭔가요? 복음은 뭔가 하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저들이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면 Our God reigns.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참 목자 되신 그분께서 예?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자의 이 베풀어 주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너무 옳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참 목자신데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렇습니다. 현세, 내세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오직 전적으로 주께 드리는 이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는 그냥 악세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